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12월에 그 한국의 프로농구팀의 그 현대 모비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팀이 농구하는 거를 이렇게 뭐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모비스의 감독인 유재학 씨가 우리나라 감독으로서 농구 사상 첫 400승을 달성했다라는 기록으로 인터뷰를 한 그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400승 달성을 이제 그 기념하면서 또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유재학 코치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팀 모든 감독님들부터도 많이 배웠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팀 코치들로부터도 배우고 저는 심지어 선수들로부터도 배웁니다. 앞으로 더 잘 배워서 해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감의 전부 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좀 알면 내가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자기가 오직 그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배우겠다라는 자세를 참 갖기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감독이 누구로부터도 앞으로 배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일 때 제 마음이 조금 감동이 왔습니다. 참으로 그 겸손하고 프로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내가 배워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자기가 열등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나의 자원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인생을 무한히 개발해 보겠다 또 확장해 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러한 그 각오의 말이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배우는 일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일을 우리는 경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 배움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마친 후에는 구약의 실제 인물인 야곱을 잘 아시죠? 그 야곱의 인생을 함께 조명해 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부모를 통해서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아내들이었습니다. 네 명이 있었으니까 자식도 많았죠. 자식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즐거움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그 삶의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 벽에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28절 말씀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그 구약의 그 정말 족장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강한 바람이 들어있는 그것이 서려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도 몇 명 아니고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면은 그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게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막연한 말씀이 바로 이제 29절에서는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겠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내가 배우고 그리고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뭐 새해 첫 주일이니까 제가 뭐 김세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작심 3일이라고 작년에도 결심하셨고 재작년에도 결심하셨고 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뭐 배우고 행하겠다 이게 잘 되셨습니까?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막연하다라는 거죠. 배우고 행하겠다라는 말 구체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막연한 우리의 그 마음 또는 생각 이것을 좀 정돈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에 대한 것이었죠. 온유라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멍에를 씌우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소에게 씌우는 이런 멍에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성격의 멍에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준비된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포로가 되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그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동반되어야 될 그런 우리의 뚜렷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복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는 복습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착하고 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이렇게 뜻에 매달려서 온전하게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닌 원하시는 그만큼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가 물감을 이제 섞으려고 합니다. 이제 빨강과 노랑을 섞어서 자기가 주황색으로 오렌지 컬러로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1:1로 딱 섞었습니다. 근데 빨강색이 오버했습니다. 주인은 2를 원하지만 나는 1.5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오버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오렌지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그 빨강색은 뭐 일을 많이 했고 잘했고 기능을 더 세게 발휘했다 할지라도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딱 화가가 원하는 만큼만 그만큼 효력을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온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좀 컨디션 좋으면 그리고 또 좀 마음도 내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일하고 또 뭐 벌어들이고 막 이렇게 뭐 오바합니다. 속된 말로 오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하기 싫은 것이 나오면 아예 도망다니고 싶어하죠.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난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 난 이게 제일 싫어. 이 제일 싫은 게 입에 뱄어요. 우리 입에 뱄습니다. 이건 온유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것도 적당하게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도 더 하고 싶어도 좀 자제해야 될 때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성품의 그런 수준과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안 되는, 가장 잘 갖추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거리이죠.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보이는데 그 겸손해지려다가 이제 지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겸손은커녕 이제 불손이죠. 손으로 끝나는 건 맞는데 불손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타인을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발견해서 그거를 높여주는 행위, 인정해주는 행위,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합당치 않게 상대를 막 높여주고 띄워주고 이런 것이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증이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아,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이런 면은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의 좋은 조건들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뭐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구비되고 이러한 자세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가 사는 삶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있지 않으면 삶을 익히는 것이 너무 만발하겠죠. 남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또 그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다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한 단계 올라갔을 때 또 한 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성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그 배우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 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시면은 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고 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기분 좋게 있는 것, 그것이 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적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흐뭇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관망하고 그 다음에 즐기고 이렇게 마음으로 즐기고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쉼이 그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깊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 주된 이슈로 제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말 전까지라도 제가 안식에 대한 좀 많은 그 중요한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기본 개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식이란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서야 안식에 들어가는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을 때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되고 그러다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딱 정지되고 뭐 영혼이 붕붕 떠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지상에서의 자기가 책임지고 살던 모든 그 책임감이 말소가 된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 그런 모든 복잡하고 큰 책임으로부터 또 떠나버리니까 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고 익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느 무르익은 때, 이것이 아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죠. 어느 무르익은 때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고 그리고 애써왔던 그런 복음의 영적인 차원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적인 차원의 경지, 또 영적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이 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면모를 포용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 삶 속에 그 확신이 생기고 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된다. 이것을 도전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나중에 죽어서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오면 여기서부터 쉬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한 예를 든다면 장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숙달된 아주 엑스퍼트들, 엑스퍼티즈들, 그런 어떤 장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기술을 익히고 연마해서 자기 분야에서 장인이 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1, 2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기술만 연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서린 그 깊은 정신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훌륭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것에 맞추어서 성취하고자 할 때 필요했던 모든 성품에 그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목이 넓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기술 뭐 연수하는 면수받는 1년 초기 초년생과 장인과의 그 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틀리고 다른 것이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런 원숙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품과 또는 또 정신 수양과 또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숙되고 어떤 단계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다른 차원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장인의 경지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literally 쉽니까? 그 아니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할 수 있고 더 잘 일할 수 있죠.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장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정통한 사람으로부터는 무엇을 배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유재학 감독 같은 그런 분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안식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소명의 길 속에서 누리는 그 세계, 그 열린 새롭게 열린 그 세계, 그 세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자기가 도달한 그 수준을 정말 남들과는 이렇게 다르게 뭐 남들보다 훌륭하다라는 뜻이 뭐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 다르게 드러내면서 그 진지하고도 즐겁게 자신의 개성과 인격과 기술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경지를 안식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큰 축복이 따르는데 이 축복은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경적 용어로는 신자에게가 풍성하게 누리는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업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안식에 들어갔지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큰 유업의 세계가 내게 누려질 세계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고 존귀한 가치가 담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소명의 길을 다할 때 받는 상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옥에 갇힌 자, 핍박당한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것이죠. 재산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했답니다.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더 낮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도덕을 잘 지키는 자여야 되지. 그러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소유를 빼앗겨도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부를 나눠 갖는다라는 측면으로 좋게 생각해. 그러면 또 뭐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더 낮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상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그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큰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큰 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큰 상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는 건 경이롭고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시련과 고난조차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멍에를 쓰고 살다가 얻을 수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이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상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이런 굉장한 유업, 큰 상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 사실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구원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성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기업과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라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큰 상을 이해하셔야 쉼, 안식이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제가 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골퍼 아놀드 파머라는 사람 있죠. 아놀드 파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의 초청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시범 경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왜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놀드 파머가 우리 구원론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유, 제가 뭘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골프를 황제 폐하와 이렇게 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얼굴이 경색이 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빠지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놀드 파머가 금방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폐하 저에게 골프 클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온 훌륭한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시면 그럼 제가 잘 간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날 아놀드 파머가 머무는 호텔로 뭐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큰 봉투가 하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골프 클럽 소유권이었습니다. 오너십 골프 수천 에이커의 그 푸른 잔디밭과 그 멋있는 클럽하우스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정말 탁월한 그 시설들이 장비되어 있는 그 골프클럽. 골프클럽 달라고 했잖아요. 그 골프클럽을 준 것입니다. 그런 골프클럽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계셔야죠. 골프클럽 한 세트를 바라던 사람이죠. 그 골프클럽 전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를 풍미하던 그 정말 앞서 나가고 탁월했던 골프 선수도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었죠. 하물며 큰 상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만 못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뜨냐 하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계시면 학업의 자리에서, 가정에 계시면 가정의 자리에서, 친교의 자리에 있으면 친교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시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고, 그런 애씀 속에 온유와 겸손이 배이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가 아무거나 막 배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티처이시기 때문에 이 배움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배움의 스탠다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려고 할 때는 어떤 수준의 것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배울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뭐 원하는 것, 그것을 배워서 뭐 받고 얻고 뭐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이제 한 4, 5개월 되면은 뭐 6개월 정도 돼야 되나요? 이제 뒤집고 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부모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후로도 6개월이 또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어다니면 그때도 막 기어다닌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걱정되겠죠. 근데 그 걱정하는 부모를 본 아기가 아, 내가 더 빨리 기지 못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착각이죠. 그죠? 자기가 서툴더라도 걸음을 걷고 걸음을 뛰는 그것을 지금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루가 많이 걱정했어요. 23개월 될 때까지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지나고 두돌을 맞으면서 급기야 일어서서 걷고 지금은 거의 그냥 교회를 뛰는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되었었겠나. 그러나 지금 아니죠.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씌우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거 해서 요거 해라. 요거 배워서 요거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계적으로 예수님은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스탠다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인권이 많이 유린된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냥 평생 고통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바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빈곤으로부터 풀려나올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해주고 하는 일을, 그걸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돕고 그리고 그걸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물론 뭐 굶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이 그런 절대적 어려움에서 탈피한 사람들이라면, 그 지경은 벗어난 사람들이라면 단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똑같은 차원의 무엇이든지 조금 더 충족되는,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뭔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 삶 속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찾게 하는 다른 질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항상 만나면 똑같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이 똑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깊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선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새장 속에서 날지 못하는 새의 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와 보람이 채워지는 삶을 삽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누리면서 살다가는 또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이 아닌 바로 내가 얼마나 더 변화되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랫동안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주고 필요를 잘 채워주고 그 아이를 기뻐해주고 사랑해주어도 어느 단계에서 키우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부모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자녀에게 더 이상 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구나, 가르침도 진가도 발휘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만날 날이 꼭 오는 것이죠. 그 예전에 내가 부모로서 해왔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그때 그 수준에 좋았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실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문제가 있고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아무리 잘해왔어도 나는 또 바뀌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그런 깊은 영적인 자각과 함께 또 자라가야 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고 또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 세상을 향한 삶을 살면서도 또 배울 것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길,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는 온통 인내와 기다림, 고난과 핍박을 참음, 더욱더 담대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를 타이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인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큰 상을 받는 길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밀히 말하면 두 단계라 이 말씀이죠. 자, 이 땅에서 이러한 큰 상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나가야 할 바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무슨 신비의 삶인가 싶고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런 삶인가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잠재력, 인간에게 주어진 이 피조 세계, 이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거기에 수반되는 권세와 파워를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능력과 잠재력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배우게 하십니다. 끝이 없는 배움이죠. 이 모든 단계, 또 모든 영역에, 모든 차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세상과 피조계가 이제는 내가 배우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는 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랑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빈곤,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 그리고 인권 유린, 그런 바닥의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궁극적인 지점까지 이르는 이런 여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만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술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자기 예술 세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기술을 익혀야 할 때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예술성을 더 함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예술의 시공을 초월하는 그 무한한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단계를 지나면서 통합되어가는 상태여야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나이 드신 경험 많은 노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첫 10년은 열정으로 한다. 그 다음 10년은 익힌 기술과 노하우로 한다. 그 다음 10년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문학가도 마찬가지이고, 공학도도 마찬가지이고, 스포츠맨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배우지 않고는 자신의 현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 사랑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데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의 발전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삶의 틀에 있어서 편협한 자기식의 사고와 자기식의 생각으로, 그 습관으로 꽉 눌려 있어서 석고처럼 굳어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잠재워졌던 마음이 일깨워지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 큰 동력을 일으키는 동기부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항상 원하시고 그 가르쳐주시는데 투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